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극단주의자들이 이라크에서 입지를 잃고 있고 그들의 지도자와 전사들이 제거되고 있으며 일반 전투원들은 희망을 잃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8일 이라크 지도자들과의 회담을 위해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ISIL과 싸우는 미국 주도 연합군이 ISIL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이라크와 협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케리 장관은 안보를 강화하고 정치 경제 발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이라크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미국의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2014년 이후 처음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를 방문한 케리 장관은 하이데르 아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네치르반 바르자니 총리를 만났습니다. 벨기에 당국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공격에 연루된 혐의로 수배된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이 용의자는 또한 지난달 브뤼셀 폭탄 공격에도 연루돼 있습니다. 8일 체포된 모로코계 벨기에인으로 올해 31살인 모하메드 아브리니는 브뤼셀 자벤템 공항 폭발 사건 현장을 탈출한 의문의 모자 쓴 남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추정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브리니가 파리에서 130명, 브뤼셀에서 32명 등 총 162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두 공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리니는 파리 테러 직전 파리로 향하는 고속도로의 한 주유소 폐쇄회로 TV에 테러 주범인 삽다 압데슬람과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벨기에 경찰은 또한 지난 3월 22일 아침 출근 시간에 지하철 말베이크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벨기에 연방검찰은 8일 여러 명이 체포됐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정치 후원 행사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참석자들이 ABC 방송에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트럼프 후보와 그의 경쟁자인 테드 크루즈 후보에 대해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요즘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의 새 헌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러시아와 서방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서방의 한 외교관은 양국의 이 같은 공동 노력은 아직 초기 단계며 현재는 러시아의 제안이 시리아 정부 입장에 더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외교관도 양국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와 오는 8월을 목표로 시리아의 정권 이양을 위한 헌법 초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반군 측 고위 협상위원회는 시리아 헌법은 시리아 국민들의 것이지 미국이나 러시아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1년간 중단됐던 스리랑카 콜롬보항 개발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7일 베이징에서 란일 위크레 메싱게 스리랑카 총리와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을 통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스리랑카 정부는 앞서 지난달 위크레미싱게 총리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이 추진해온 콜롬보항 개발 사업을 재개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리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콜롬보항 프로젝트의 재개를 환영하고 스리랑카 남부의 한반도 다항 운영에 관한 두 번째 협상을 마무리해 스리랑카가 국제 물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 당국은 샌안토니오 공군기지에서 8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 두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샌안토니오 인근 백사 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키스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이번 사건이 살인, 자살 정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독립 매체인 에어포스 타임스는 국방부 내부 통신을 인용해 샌안토니오 레크랜드 공군기지에 있는 제331 K9 훈련 비행대대 부대장이 한 공군 병사의 총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선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국의 폭스TV가 제작한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이름의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인데요. 우승자 상금은 없지만 우승자가 되면 주최 측이 음반도 내주고 그렇게 미국의 대중 가수가 되는데요. 돈방석에 앉는 것은 또 시간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우승자가 우승 첫해 100만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고 하니까요. 자, 이렇게 이런 인생 역전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참가자도 많지만 또 우승자가 되는 과정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간 제작비의 어려움을 겪던 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시작 15년 만에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이 소식 전했고요.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아메리칸 아이돌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바로 이 프로그램의 우승자 선출 방식 때문인데 일단 이 프로그램의 예선 심사는요. 3명의 심사위원들의 공개 투표로 결정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본선은 100% 시청자들의 전화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의 첫 우승자였던 여가수는요. 전화 투표자의 57%인 870만 표를 얻어서 우승을 거뒀죠. 자율적으로 참여한 미국인들이 자신이 뽑은 참가자가 가수가 되고 미국의 대중음악에 영향을 끼치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이런 의미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기본권인 투표할 권리를 자유롭고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선을 몇 개월 앞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의 이런 평가, 미국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촌원을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곳 워싱턴은 11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 전해드립니다. 4월 9일 토요일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에 서해안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 4도에서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기온 보겠습니다. 평양은 맑겠는데요. 6도에서 2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6도에서 17도. 개성 역시 구름 끼겠습니다. 7도에서 14도. 함흥 지역 7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진은 7도에서 9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죠. 아메리칸 아이돌의 첫 우승자였던 켈리 클락슨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Piece by Piece 들어보시죠.
walking towards the airport, leaving us all in your past. I traveled 1,500 miles to see you. Begged you to want me, but you didn't want to. But peac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중국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추 움직임을 보이면서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새 문민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상당수 국가에서 어린이 사망의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익사 사고가 꼽혔습니다.
네, 자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네, 중국이 남중국해 베트남과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베트남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에 따르면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인 HYSY-982를 지난 3일 통킹만 인근으로 이동시켰는데요.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이동시킨 겁니다.
네.
이곳은 중국 남해안과 하이난섬, 베트남 북부 해안으로 둘러싸였는데요.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며 즉각 시추 계획을 취소하고 장비를 해당 해역 밖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네, 중국은 어떤 반응인가요?
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금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 관할 해역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이고 상업적인 탐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중국의 원유 시추로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네, 지난해 말부터 올 초에도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해당 해역 주변으로 이동시키자 베트남이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또 앞서 지난 2014년 5월에는 중국이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일대에서 시추 작업을 하다가 베트남 감시선대와 충돌했었는데요.
네.
당시 베트남에서 격렬한 반중국 시위가 벌어졌고요. 폭력 사태로 번지면서 중국인 사망자도 나왔었습니다.
네,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를 재개하려는 곳도 이 베트남 해안에서도 멀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모두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해역이고요. 상당량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베트남 정부는 이번에 중국이 원유 시추 장비를 이동시킨 곳은 양국 간의 해상 경계선 설정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곳이라면서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의 이번 원유 시추 재개 움직임 이전에도요. 최근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베트남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죠.
네.
같은 통킹만에서 베트남 해안경비대가 중국 선박 한 척을 영해 침범 혐의로 나포했는데요. 해양경비대는 조사 결과 선박에 경유 10만 리터가 실려 있었고 이 선장이 베트남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기름을 팔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또 앞서 지난달 17일에는 남중국해 파라셀군도 주변에서 베트남 어선이 중국 선적으로 추정되는 선박에 들이받쳐 침몰하는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선원들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베트남 정부가 중국 정부에 강하게 항의했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서요 등대 시설을 가동한 데 대해서 주변국들이 또 항의했었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 수비 환초에 매립한 인공섬의 대형 등대를 건설했는데요. 지난 5일 건설을 마치고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의 자국 영해라는 입장인데요.
네.
주변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용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인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움직임은 미국에도 큰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로 항행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해역과 상공에 대한 순찰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은 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군사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중국과 베트남 관계로 돌아가서요. 지난해 이 두 정상이 만나서 관계 개선 행보를 보여줬는데 영유권 갈등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네요.
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었죠.
네.
당시 베트남 최고 실권자인 응웬푸종 공산당 서기장과 만나 전면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도 베트남 내에서는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의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베트남의 새 총리가 취임한 가운데 다시 영유권 분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번엔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미얀마 새 문민정부가 과거 군부 정권에서 수감됐던 정치범들을 석방하기 시작했네요.
네,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의 관련 성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는데요. 아웅산 수치 장관은 외무장관과 국가 자문역을 겸진하면서 최고 실권자로서의 면모를 갖췄는데요. 목요일 군부 정권에서 수감된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학생 운동가 69명을 석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 아웅산 수치 장관 본인도요, 정치범으로 오랫동안 가택연금을 당했었죠.
그렇습니다. 아웅산 수치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지도자로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주의 민족동맹의 압승을 이끌면서 이제 미얀마에서도 새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요.
네.
수치 장관은 군부에서 만들어진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 출마하진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무장관에 이어 국가자문역까지 맡으면서 국정에 폭넓게 관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정치범 석방 발표는 국가자문역을 맡은 후 나온 첫 성명이란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네. 현재 얼마나 많은 정치범이 미얀마에 있습니까?
네, 미얀마 정치범 지원 연합에 따르면 확정 판결을 받거나 재판을 기다리는 500명의 정치범이 존재합니다.
네.
아웅산 수치 장관은 앞서 성명에서 정치범과 정치 활동가, 정치 문제와 관련해 법의 심판을 앞둔 학생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네.
이번에 석방된 사람들 외에도 앞으로 나머지 정치범들도 추가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앞서 테인 셰인 전 대통령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백 명의 정치범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권 이양을 앞둔 지난 1월에는 100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77명의 사형수를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수치 장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하고 틴저 대통령,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과 회담했는데요. 아웅산 수치 장관의 외무장관 취임 뒤 첫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네.
왕 부장은 두 나라의 관계 개선과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면서 틴저 대통령과 아웅산 수치 장관의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요. 틴저 대통령도 가능한 시기에 방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아웅산 수치 장관은 총선 이전인 지난해 6월에도 베이징을 방문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면담했었는데요. 중국은 미얀마 새 문민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제 두 달 정도만 있으면 여름인데요. 물놀이, 어린이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 할 때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이 익사 사고가 어린이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라고요.
네, 아시아 지역 상당수 국가들에서 익사가 어린이 사망의 5대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네.
85개 나라에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 결과 48개 나라에서 익사가 5대 사망 원인의 하나였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연못이나 도랑, 관계용수로 등 물 가까이 사는 어린이들의 사고율이 높았습니다.
네, 5대 원인 중에 하나라니까 심각하네요.
네, 조사에 따르면 아시아에서는 15분마다 적어도 한 명의 어린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특히 여름철이나 홍수철에 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시아의 본부를 둔 어린이 구호단체 안전한 아동을 위한 연맹에 따르면 저개발 국가에서 어린이 익사율이 높았는데요.
네.
선진국의 10배에서 20배나 됐습니다.
네. 특히 어떤 나라들이 심각한가요?
네, 방글라데시는 1년에 거의 17,000 명의 익사에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베트남이 11,500여 명이었고요. 태국도 해마다 2,600여 명이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중국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은 대부분의 지방에 관련 자료가 없어서 전체적인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안전한 아동을 위한 연맹 측은 장시성 한 곳에서만 연간 4,600명 이상 어린이가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현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손전화 잠금 장치 해제를 둘러싼 미국 법무부와 애플 간의 대립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항 경계 노력을 강화하려는 미 연방의회의 노력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해군이 잠수함 탐지용 무인 군함을 공개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하고요, 미국의 첨단기기 제조업체인 애플이 손전화 정보 접근을 두고 요즘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쪽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었죠.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을 담당하는 연방검사가 금요일 뉴욕 동부지역 국적을 담당하는 연방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네. 이 선전화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싼 애플과의 소송을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소송이 또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이건 좀 다른 사건인데요. 네. 별개의 사건입니다. 지난 2014년에 시작된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이 당시 연방수사당국이 마약 밀매 용의자의 선전화인 이 아이폰을 압수했는데 수사당국이 이 아이폰에 들어있는 정보를 열어보려는데 이 애플이 협조해 주지 않으니까 이 법원에 이 손전화를 볼 수 있게 애플에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럼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1심 판결에서 뉴욕 브루클린 법원의 그 치안 판사가 연방정부는 애플에 손전화 잠금장치를 열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이 애플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하지만 수사당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건을 이 상급 법원으로 가지고 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이 샌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그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쓰던 아이폰을 둘러싼 이 분쟁이었는데요. 네. 이 당시 수사당국이 사망한 범인 사이드 파룩이 쓰던 텔레폰 아이폰을 열려고 했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자 애플에 손전화를 열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그런데 애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이 건이 결국 법원으로 갔고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이 판사가 저기 미 연방 수사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그 FBI가 손전화 정보에 접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이 애플에 명령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을 했었고요. 네. 그 수사 당국의 편을 법원이 들었었죠. 예. 하지만 이 애플이 전화기 여는 것을 도우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복잡해졌는데요. 네. 이 결국 FBI가 애플의 도움 없이 아이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확보했다면서 법원에 들어간 요청을 거두면서 일단락 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지난 화요일 5일에 그 FBI가 민간 업체로부터 용의자 파룩의 이 아이폰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돈을 주고 구매를 했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FBI가 사들인 방법을 뉴욕 검찰이 진행하는 그 마약 수사에도 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네, 그게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샌 버나디노 테러 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아이폰은 5C 모델이었는데요. 네. 이 뉴욕 검찰이 압수한 아이폰은 이보다 뒤에 나온 기종이라서 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 네. 이 애플이 암호를 풀게 되면 일단 그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FBI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아직 알려주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FBI는 애플과 이 정보를 공유할지에 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은 금요일 이 때문에 이 FBI를 상대로 소송을 걸 생각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FBI가 어떤 방식으로 이 잠금 장치를 해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측이 계속해서 오류를 찾고 있고 또 이를 수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쓰지 못할 것이다.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제로 FBI가 이 다른 기종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고 또 밝혔죠.
네. 연방정부하고 애플사의 힘겨루기가 원점이 된 셈인데요. 네. 자, 양쪽이 내세우는 논리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정부 측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익에 필요하니까 개인 손전화에 담긴 정보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반면에 애플은 연방정부의 이런 요구를 들어주게 되면 고객들의 권리, 특히 이 사생활이 침해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 쪽은 그 필요하면은 기기에 담긴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고 하지만 기기 제조업체 쪽에서는 이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휴대용 기기 제조업체들이 고객이 가진 정보를 보호하려고 이를 암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암호화하면 해당 기기를 가진 사람 외에는 정보를 볼 수 없게 돼서 이게 또 논란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보가 암호화되면은 수사 당국은 말할 것도 없고 기기를 만든 회사도 볼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 테러 용의자 수사 등 각종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 문제가 커지는데요. 네. 그래서 연방 정부 쪽에서는 정보가 암호화되더라도 이를 나중에 열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이 줄기차게 업체 측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달 22일이었죠. 벨기에 브뤼셀의 공항과 지하철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32명이 숨졌습니다.
네.
예, 그 뒤에 각국이 공항과 기차역 등의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미국 의회도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목요일 이 연방의회 상원이 미국 교통체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을 승인했습니다. 이들 조항은 이 미 연방항공국 FAA의 이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관한 수권 법안에 첨부될 예정인데요.
네.
이르면 다음 주 초에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네, 공항 직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요. 공항 검색 과정 시험을 늘립니다. 또 눈에 띄게 배치된 이 보안 요원의 수도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테러 시도를 막기 위한 노력이죠.
네.
또한 공항 주변 경계도 강화하고 총격범 대처 훈련을 위한 기금도 제공합니다. 또 연방교통안전국 TSA에 대해서 이 공항 직원들에 대한 잠재적 내부 위협을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집트에서 출발한 러시아 항공기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테러범이 공항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원조회 과정을 통과해서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프리체크 같은 사전 심사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있는데요. 이 프리체크는 사전에 신원 조회 절차를 걸쳐서 신속하게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프리체크에 가입하면 검색대를 통과할 때 신발을 벗거나 허리띠를 풀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안 검색을 훨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또 검색 요원들이 다른 승객들을 좀 더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항공기 여행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요즘 여러 항공사가 좀 더 많은 승객을 싣기 위해서 비행기 좌석 크기를 점점 줄이고 있다는데요.
네.
승객들의 고충이 크다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비행기 좌석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또 앞 좌석과의 간격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일반석이라고 해서 뭐 또 다 같은 일반석이 아니고요. 좀 더 간격이 넓은 자리에 앉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심지어 승객들이 앉아서 가는 게 아니라 뭐 서서 가게 하는 좌석, 또 엇갈리게 뭐 마주 앉아서 가게 하는 그런 좌석까지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좌석 간의 간격이 좁으니까 승객들끼리 또 충돌하는 데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이 옆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
또 앞에 앉은 사람이 좌석을 뒤로 젖힌다거나 하면 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오고 또 승객들이 서로 말다툼을 벌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인 것 같은 인데요. 상원에서 항공기 좌석 크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에 상원이 이 상업용 항공기 좌석에 대한 개정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이 항공기 좌석의 크기와 넓이, 또 좌석 간의 간격 등에 대해서 이 최소 기준을 정해서 더는 줄이지 못하게 막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네. 비행기 이용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법안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42대 54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차기 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로 유력시되는 의원이죠. 이 척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는데요. 이 슈머 상원의원은 어린 자녀와 함께 탄 어머니들이 이 좁은 비행기 좌석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법안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키가 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열심히 설득을 했지만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네. 뭐 일반 승객들은 실망했겠지만 항공업계는 또 기뻐했겠네요.
네. 이 항공사들은 항공업계를 재규제하려는 시도라면서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공화당은 이 전통적으로 기업 규제를 반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요즘 이 여러 분야에서요, 이 무인기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군사작전에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는 또 무인 군함까지 개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군이 목요일 미국 서북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실험용 무인 군함 시헌터를 공개하고 명명식을 가졌습니다. 이 시헌터는 바다 사냥꾼이란 뜻인데요.
네.
이 적의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 함정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맞서기 위해서 미국이 이 로봇을 이용한 전투체계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공개된 무인 군함의 크기나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무인 군함 시헌터는 미 국방부 산하 첨단과학기술연구소가 개발했는데요. 길이가 40m입니다. 디젤 엔진 두 개를 장착해서 시속 50km로 항해할 수 있는데요.
네.
요즘 구글이나 몇몇 기업이 이 무인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무인 자동차하고 비슷한데 다만 바다에서 달리는 배라는 점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네.
사람이 타거나 멀리서 조종하지 않아도 두 달에서 석 달 동안 이 바다를 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전히 컴퓨터로 몇 달씩 자율 운항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조종하는 유인 함정보다 훨씬 적은 예산으로 이 적의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이번 무인 군함 개발은 변곡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이 대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전히 자동화된 군함을 보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서태평양에 배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시험용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배치되기 전에 시험 기간은 거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2년 동안 시험 항해를 하면서 국제 항해 규정을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지 등을 살피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레이더와 카메라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 다른 배와 부딪히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네, 이 사고 위험 때문에 사실 무인 자동차도 꺼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네.
이런 무인 군함에 대한 우려나 반대는 없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 무기를 갖춘 무인기나 무인 군함이 무고한 사람을 위협으로 간주해서 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공개된 시헌터에는 무기가 달려있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워크 국방부 부장관은 앞으로 무기를 장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이 만약에 미국이 이런 무인 군함에 무기를 달게 된다면 이런 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로봇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사람이 내리게 될 것이라면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요.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겠습니다. 제이슨 구드가 부릅니다. This Masquerade 들어보시죠.
leaving disappear every time I see your face. No matter how hard I try, to understand the reasons that we carry on this way.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자, 이른바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하는 조세 회피 의혹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여러 유명 정치인과 기업이 외국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이 관련 문건을 폭로한 것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파나마 페이퍼스란 뭔가요?
일명 파나마 페이퍼스는 지난 2015년 8월 익명의 제보자가 독일 일간지 쥐트 도이체 차이퉁에 제공한 약 1150여만 건에 달하는 문건을 말합니다. 문건이 파나마에 있는 유명한 법률회사인 모색 폰세카에서 유출된 자료들이라 파나마 페이퍼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쥐트 도이체 차이퉁에 입수한 문건은 1977년부터 2015년까지 약 40년에 걸친 모색 폰세카사의 거래 내역인데요. 이메일과 계약서 등 자그마치 1150만 건, 용량이 2.6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비밀문서 단일 폭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참고로 2테라바이트 정도면 고화질 영화 400편 정도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지난 2010년에 폭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 문건이 1.7기가바이트였는데요. 그보다 15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전 세계 80개국 400여 명의 기자들 조사 참여.
제일 처음 문건을 입수한 쥐트 도이체 차이퉁은 이 자료들을 미국 워싱턴에 있는 비영리단체인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와 공유했습니다. 단독으로 조사에 들어가기엔 워낙 방대한 양이었기 때문인데요. 문제의 문건들은 ICIJ 주도로 전 세계 80여 개국 100여 개 언론사, 400여 명의 언론인들에게 배포됐고요. 이들은 1년 남짓 분석 조사한 끝에 다수의 전 세계 전현직 정상들과 유명인사, 유명한 기업과 은행들이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서 돈 세탁과 탈세, 재산 은닉 등을 한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난 4월 3일에 전격 공개하면서 국제 정치 지형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분야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건에 언급된 주요 인물로는 누가 있나요?
21만 5천 개에 달하는 기업과 1만 4천 명이 넘는 개인이 모세 폰세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현직 정치 지도자를 포함해서 정치인 143명이 포함됐습니다. 이 문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이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최측근을 통해서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해외 조세 피난처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고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매형,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의 작고한 아버지 이안 캐머런,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 거물급 정치인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미 파나마 페이퍼스의 직격탄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난 정치인도 있는데요. 시그민드르 다비드 권레이그슨 아이슬란드 총리는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건 폭로 사흘 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중동의 지도자들도 여러 명 있는데요.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아야드 알라위 전 이라크 총리,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의 사촌, 호스니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통령의 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융회사도 포함됐는데요. 대동신용은행 계열사 DCB 파이낸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선수인 리오넬 메시, 중국의 유명한 배우인 성룡, 국제축구연맹 FIFA 등도 이 탈세 의혹의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이나 기업 등이 거론된 정부 당국은 이들의 불법 활동 의혹을 조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파나마 페이퍼 파문의 진원지 모세 폰세카는 어떤 곳인가요?
모세 폰세카는 조세 피난처 관련 법률회사로는 전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하는 파나마 최대 법률회사입니다. 본사는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에 있지만 중국과 유럽, 남미, 스위스 등 전 세계 40여 개국에 500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대형 회사죠. 1989년 파나마인 변호사 라몬 폰세카의 법률사무소와 독일계 파나마인 유르겐 모세에게 법률사무소가 합병하면서 회사 이름을 모색 폰세카로 지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파나마 페이퍼스는 두 회사가 합병하기 전 모색이 1977년에 설립한 회사 자료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ICIJ는 모색 폰세카가 표면적으로는 수수료를 받고 자산 운용 업무를 대행하고 있지만 전 세계 수십만 기업과 개인들을 위해서 일종의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조세 회피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폰세카가 방대한 고객을 확보하고 40년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한 고객 보호 원칙 그리고 인맥을 형성해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번 조세 피난처 폭로 파문과 관련해서 모세 폰세카 측은 자신들의 활동은 합법적이었으며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인권 침해라면서 소송 의사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세 피난처란 어떤 곳인가요?
어떤 나라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에 등록을 하고 각종 규제도 받고 세금도 내야 하죠. 그런데 조세 피난처는 규제가 별로 없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신청서와 등록세만 내면 설립을 인가해주고요. 세율도 낮습니다. 물론 해외에 기업을 설립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피하고 비합법적으로 벌어들인 돈을 숨기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이용되기 쉽습니다. 이 조세 피난처의 원조격은 스위스인데요. 요즘은 대표적인 곳이 카리브해의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이번에 논란의 진원이 되고 있는 파나마, 케이만 제도 등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와 사우스 다코다, 와이오밍주 등 3개 주도 새로운 조세의 피난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인이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 조세의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따로 해외의 조세 피난처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물었습니다.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아들이 학교에서 잘 지내니? 라고요. 제이슨은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잘 못 지내. 항상 지각해. 숙제도 제대로 내지 않아.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계속 그러면 호되게 꾸짖어야겠어.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phrase,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Today's phrase is chew, C-H-E-W, chew, out, O-U-T,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If you chew out someone, you are scolding them.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getting angry at them for doing something wrong. Chew는 동사로 물어뜯다 또는 씹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은 누군가를 호되게 꾸짖다, 야단치다 또는 질책하다 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says he is going to chew his son out because he has not been doing well in school.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아들이 학교에 자주 지각하고 숙제를 안 해서 호되게 꾸짖어야겠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를 꾸짖거나 심하게 야단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hew out someone 또는 chew someone out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My mom chewed me out for coming home so late는 집에 늦게 들어왔다고 엄마에게 심하게 야단 맞았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phrase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Jason, how is your son doing in school?
He's not doing so well. He is always late to class and never turns in his homework. I need to chew him out if he continues to do that.
Let's review. If you chew out someone, you continually scold them and tell them that they did something wrong. Chew out someone or chew someone ou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애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의 여자아이들은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60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습니다. 여성과 여자아이들에 대한 공평한 대우야말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가치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에 힘입어 미국은 여성들을 위해 몇 개의 프로그램과 계획을 도입했습니다. 테크 우먼, 이퀄 퓨처 파트너십, 그리고 Let Girls Run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3월 중순에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여자 청소년에게 보다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한 계획을 돕기 위해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세계의 중요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케리 장관은 첫째로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과 정책을 증진시키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목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모든 어린 여성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케리 장관은 여자아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가로막는 조혼과 강압적인 결혼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리 장관은 여성 할례를 끝내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지역사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할례는 건강에 도움을 주지도 않고 어떤 종교에서도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우리는 청소년기라는 중요한 시기에서 어린 여성들에게 삶의 권한을 좀 더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케리 장관은 청소년기 여자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47만 달러의 기금을 발족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여자아이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권리가 있다며 모든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 스스로 미래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The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